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기술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된다. 20세기 음악의 전설 비틀즈.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동반자 린다 맥카트니. 오늘은 그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침대 위의 미술관 52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멤버가 한 분 와주셨어요. 저희한테 지난주에 메일을 주신 한 젊은 작가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오면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예술을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가이신 상우님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우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침대의 미술관도 웹툰 이스타처럼 얼굴 마담을 드디어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일점.
네, 그래서 상우님 오늘은 저희 방송에 그냥 참여해 주시는 거고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소개 같은 거는
아, 네. 학생이고요. 지금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혼자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레지던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미술 쪽에 이제 발 담그게 됐고 계속 이제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차 뭐 제 작업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졸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희는 되게 기뻤어요. 메일 보내셔가지고 저희도 안 그래도 저희 셋이서 방송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른 분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좋게 방송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메일을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또 사투리 쓰는 사람 들어와서
상우님도 대구 출신이시죠?
네, 네. 그렇죠. 저 고향 사람이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향에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근데 과도 그러니까 미대가 아니라 경영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시는 것도 보니까 또 포트폴리오도 제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상우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침대의 미술관 첫 번째 코너 베개 베고 전시 듣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진희님, 오늘은 어떤 전시를 준비해 주셨나요?
아, 오늘은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번 주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특집을 좀 했었고 이번 주부터 다시 전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이고요. 부제가 있어요.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 대림미술관에 사는 전시이고 내년 4월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전시기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20세기 최고의 밴드 비틀즈를 아시나요?
알죠.
아시죠? 혹시 뭐 좋아하시는 곡들이 있으신지?
뭐가 있었지?
저는
블랙버드?
저는 개인적으로 폴 맥카트니의 곡을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곡들이 폴 맥카트니의 곡이 아닌가 싶어요. 뭐 예스터데이나 헤이주드나 뭐 이런 곡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한 공연이 한국에서 한번 잡혔었는데 그때 건강 악화로 있어서 내한을 못했었죠.
그쵸.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티켓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쵸. 그, 린다 맥카트니는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사진작가이신데, 그분이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틀즈의 멤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존 레논 있잖아요. 친미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 있죠. 오노 요코의 남편인 그 비틀즈는 폴 맥카트니, 존 레논, 링고스타, 조지 해리슨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 레논의 곡들 중에는 뭐 이매진 같은 명곡도 있죠. 이 곡은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선수로서 마지막 갈라쇼를 할 때 선택한 곡이기도 했고요. 전 주로 폴 맥카트니의 곡을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명곡은 이 곡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노 요코를 비틀즈를 해산하게 만든 마녀라고 하지만 진짜 마녀라고 부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가 있어서 이 곡을 또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근데 뭐 오노 요코는 이런 마녀라는 얘기를 항상 듣는 이유가 존 레논이 부인 신시아 레논과 아들 줄리안이 있는 상태에서 오노 요코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밴드의 멤버들은 그런 유명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린다 맥카트니도 폴 맥카트니가 약혼한 상태에서 만난 여성이었어요. 폴 맥카트니는 원래 제인 애셔라는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교양있고 집안까지 좋은 아주 상류사회 아가씨를 오랫동안 사귀고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어디 하나 빠진 데 없는 아주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죠. 그치만 또 제인 애셔를 만난 중에도 폴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고 부인이 된 린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인과 폴의 관계는 폴과 다른 여성이 침대에 있는 모습을 제인이 목격한 후에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하는데요. 폴과 린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시리어스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 둘 다 자유연애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린다는 애까지 딸린 이혼녀였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보통 사람들 알고 있나?
아 근데 저는 그냥 오노 요코에 관한 일들만 알았지 그쵸. 린다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 정도도 되게 폴이 뭔가 도덕적으로 약간 조금 안 좋은 점이 보이는 스토리인데 이 정도는 되게 애교적인 수준이고 비틀즈 멤버들이 그런 여성을 만났던 많은 일화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막장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린다는 약간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사진작가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주로 그룹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약간 우리나라의 빠순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그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Almost Famous인가?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그 밴드를 쫓아다니는 그룹이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렇게 공연을 타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들이 여러 명 따라다녀요. 그래서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아무튼 그런.
그쵸. 하고. 거의 밴드들이랑 접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린다는 되게 성공한 덕후.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되게 린다는 또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폴 말고도 많은 밴드들이랑 진짜 거의 데이트를 했다고 해야 되나? 원나잇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 롤링스톤즈의 믹 재거는 린다는 나랑도 잠자리를 한 여잔데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니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린다의 이미지도 딱히 좋지는 않았겠죠. 대중에게. 그러니까 제인 애셔는 되게 국민 여동생 같은 이미지의 여성이었거든요.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연아가 되게 과거의 여성 편력이 되게 화려했던 남자를 사귀는 걸 보고 안 돼 연아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망쳐 이런 거.
헤어진 거 보고 되게 잘해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두 사람 얘기는 잘 모르지만 대중적인 시선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죠. 하지만 폴은 린다를 되게 사랑하게 됐고 뭐 처음 봤을 때 아, 이 여자다 싶었대요. 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69년도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비틀즈 해체 후에 윙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밴드 멤버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명곡들을 만들어냈고요. 슬라의 세 명의 자녀인 스텔라, 메리, 제임스를 두게 되는데요. 이 중에 스텔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스텔라 맥카트니.
아, 그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폴 맥카트니와 린다 맥카트니의 자녀죠.
아.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팀의 유니폼을 만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브랜드에서 활동하는?
스텔라 맥카트는 자기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는 아디다스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드는 여성 운동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저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이거든요. 첫째 딸은 사진작가가 되었나? 어머니 따라서 뭐 그렇게 세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죠. 그 폴과 린다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고 해요. 폴은 린다에게서 정신적으로 아주 큰 안정감을 얻기도 했다고 하고요. 대스타로서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린다와 함께 있으면서 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유명한 셀레브리티들이 결혼을 하면은 헐리우드에서 영원한 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되게 사이 좋아 보이는 인코 부부들도 결국은 이혼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약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늘 함께 다녔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은 폴이 무슨 마리아나 소지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구치소에 10일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 10일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이 되게 좋았네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폴의 연인이었던 제인 있잖아요. 제인과 폴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이었다면 폴과 린다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린다는 사진 작가이기도 했지만 음악 활동도 했었고 동물 보호 운동 이런 것도 했었고요. 폴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녀가 이제 젊었을 때 그루피로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대스타들 이런 사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폴과 결혼한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실 사진들도 바로 이런 사진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사진들을 보실까요?
첫 번째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폴 그리고 헤더 라는 작품인데요. 넓은 초원이 있고 그 위에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 있는데 목장인 것 같아요. 목장에 남편인 폴과 아이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목장 담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그 폴이 굉장히 대스타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의 폴이 아니라 린다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수염도 다 깎지 않고 저렇게 낡은 스웨터를 입고 편안하게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폴이 안고 있는 저 아이가 첫째인 메리라고 하고요. 폴 오른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헤더라는 그 린다가 데려온 린다가 폴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과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바닥 구석에 보시면 애완동물인 강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다음 사진도 폴과 그 아기 메리인가요? 메리가 둘이서 다정하게 뭐라고 했지? 두 번째 사진은 폴과 메리가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폴이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점퍼 속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캥거루 같은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어떤 정원에서 폴과 린다가 서로 다정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1968년에 찍은 폴과 린다의 사진인데 결혼식 후에 찍은 두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약간 폴이 린다랑 저렇게 한 게 있을 때 깔끔하게 정제된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약간 프리하게 있는 모습이 어떤 두 사람의 자연스러움 이런 걸 더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사진 또 보실까요?
이 사진 그 비틀즈의 앨범 자켓과 비슷한 사진인데요. 그 신호등 횡단보도를 네 사람이 차례차례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차 놀이하는 것처럼 줄을 지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네 명의 사진은 되게 유명한 비틀즈의 앨범 자켓에 나온 사진이죠. 이건 린다가 그 앨범 자켓을 찍은 건 아니지만 같이 옆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서 다른 각도에서 이 네 사람이 걸어간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산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대중문화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소재죠.
그 앨범 자켓 뒤에 조그맣게 나온 사람들이 한참 뒤에 자신들의 초상권을 주장하면서 아, 이 사진에 있는 이 조그만 사람이 나다. 막
아 진짜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아 그래요?
그렇구나.
처음엔 별말 없다가 유명해지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구나.
참 사람들이란.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전은 뭐 굉장히 대단한 역사에 남을 그런 사진들은 아니지만 한 대스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전의 사진들은 그 린다의 자녀였던 스텔라랑 메리 그리고 린다의 남편인 폴이 직접 셀렉을 했다고 해요. 한 200여 점의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베개 베고 전시 느끼는 여기까지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코코넬 님이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를 진행해 주실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영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셜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구스타프 도이치 감독의 영화예요. 이 영화는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소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만화책 뭐 이런 것들을 원작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림?
네, 그림을 가지고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가요?
네, 총 작품이 13개인데요. 13작품을 가지고 장면을 똑같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그 장면을 바탕으로 그거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든 영화예요.
오, 그렇구나. 네. 그 장면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그림이랑 비교해보면서 영화를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고편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not dare to leave my friend. 오, 역시 그림을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네. 지금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네. 뭔가 어떤 화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만화책의 한 컷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배경과 색감 이런 것들이.
그 원작 그림에 그런 빛이라던가 색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세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13점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감독은 그림 속 여자가 셜리라는 배우로 설정하고 이 13장의 그림을 읽는 이야기와 그녀의 이야기를 나레이션과 엮은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등을 겪은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미국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는 밤의 휴게소, 주유소, 극장 등과 같은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배경이 되는데요. 이 일상의 장소라는 거는 그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서 20세기 미국 도시인들의 고독과 상실감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냈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작가라고 해요. 기존의 화가들이 그리던 풍경과는 반대로 완전히 도시적인 공간을 주목한 그의 그림에서는 언제나 혼자 내지는 둘이 있는 외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그림들을 이용해서 영화는 셜리라는 한 여성을 통해 그림들을 흥미롭게 재구성한 거죠. 일단은 작품들과 영화의 스크린 컷들을 대충 보고 갈게요. 그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요. 그 여자 주인공 셜리는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예술에 조예가 깊은 여성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녀가 속한 그룹 시어터는 여러 사회 이슈들과 서로 얽혀있는 배신하는 동료들이 생겨납니다. 이 시어터라는 게 이 셜리가 영국 배우에 있는데 영국단 이름이에요. 극단의 이름이 시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셜리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만둘 위기에 처하면서 그런 독백이라든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때 시대가 그 미국 대공황과 냉전 시대의 셜리와 네, 셜리의 그 연인 스테판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스테판은 그런 공제공황 때문에 자기도 직업을 잃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셜리는 자기의 신념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등 자기 나름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이 작품을 보면은 거의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독백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셜리의 관조적이고 사색적인 독백은 그런 셜리가 살던 미국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느끼는 내면의 그런 감정들을 담담하게 나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대적 배경과 개인이 진짜 현대인들이 진짜 각박하게 살아가는 감정을 그런 그림과 그런 영상, 음악을 통해서 풀어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하는 장면이 없다고 하시는 데서 확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건 아닌데 저 되게 조금 나와요. 되게 조금 나오고 거의 독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그림의 13장을 엮은 스토리라 가지고 스토리 자체로서는 뭐 되게 재밌거나 이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좋으실 게 그 그림의 작품을 어떻게 세트로 다시 재구성하고 효과는 어떻게 줬으며 여기에 담긴 숨은 의미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영화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호퍼 그림도 되게 네. 아까 말씀하셨지 빛 그런 거를 되게 잘 사용하는데 여기 스티커 같은 거 보면은 네. 진짜 조명 같은데 힘을 많이 실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그림이 주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이네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을 때 보니까 이 빛의 연출을 구스타브 도이치 감독의 부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인이 미술 감독으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네, 세트하는데도 그리고 저게 그림을 실제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은 평면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3차원으로 옮겨놓게 되면은 전혀 다른 화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랑 실제로 보는 물체랑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장면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그 셜리가 신문사에서 취직하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남자가 책상 위에 앉아 있잖아요.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저 책상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세트에서는 그 그림의 화면을 똑같이 살리기 위해서 저 책상을 많이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강도를 내렸다는 말씀이죠. 실제 시점상에서는 네. 저렇게 넓게 볼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책상을 기울여서 네. 그림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우리가 보는 공간은 3차원인데 그림은 평면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과장 투시를 좀 과장해서 넣는다거나
딱 맞게 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다 하나하나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신세하네요.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거나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세트가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찍는 네. 각도도 굉장히 중요했긴 해요. 딱 이 각도에서만 찍어야 그게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카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한 정면만 계속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줌 인 아웃 이렇게 되거나. 거의 화면 움직임도 거의 없고요.
혹시 이 침대가 그렇게 긴 침대인가요?
이 침대가 이렇게 긴 침대는 아니고 그 빨간 드레스를 입은 장면이 있거든요. 침대의 뒷여슴이 보이는데 그게 침대가 굉장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침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투시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영화 장면에서 셜리가 침대에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침대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래도 그리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되게 세트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13점의 그림을 배경으로 한 씬이 전환될 때마다 그 검은 화면에 라디오 소리가 계속 남아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전 세계 상황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시대적인 뭐 사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경제 대공황이 있다거나 밥 딜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세계 대전의 소식이라든지 경제 대공황,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등 역사적인 시대상들을 그 라디오에서 뉴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듯이
배경음악
배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셜리가 라디오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셜리가 연극 배우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연극 배우이면서 신문사에서 일을 했던 건가요?
그때가 경제 대공황 시대니까 그 자기도
배우만에서는
배우만 알고는 못 공설 수가 없으니까 그림에서처럼 극장에서 안내원을 하기도 하고 신문사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자로 나와요.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그 이 셜리가 연극 배우기 때문에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극하는 연극 국본이 엘리아 카잔 연출의 위기일발이라는 작품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아 카잔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그룹 시어터 극단에 들어가 배우 겸 연출가로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 시어터가 실제 있었던 극단인 거예요.
되게 사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아 카잔이라는 사람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의 명작들을 계속해서 성격시킨 연출가라고 하는데요. 셜리에 관한 모든 것에서의 셜리의 독백을 통해서 나오듯이 엘리아 카잔은 배우들에게 메소드 연기를 요구했던 연출가라고 해요.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극중의 인물과 연기자 자신의 동의시 돼서 실생활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으로 배우들에게 등장인물들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거나 인물의 심리를 연구해야 하는 기법이죠. 실제로 그 자기가 실제 생활에서 그 연기하는 대상이 돼보는 거예요. 그런 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않나요? 메소드 연기.
그래요? 어디서 유행하는 거예요?
요새 막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혼을 담은 연기를 보고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아 카잔은 실제로 1952년 메카 시즌 광풍이 불 때 자신의 예전에 공산단원이심을 고백하고 동료 당원들의 이름을 발설해서 동료를 바른 배신자로 예술계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영화에서도 셜리가 10년 전 위기일발 연출하여 사회 문제를 고발하던 그 엘리자 카잔이 맞는가 하는 대사이 나와요. 되게 혼자 독백으로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정말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훌륭했던 예술가가 맞는 거야? 이런 식의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초원의 빛, 젊은이의 양지, 에덴의 동적 등 영화사의 길이 남은 명작들을 연출하고도 한순간의 역사적 오판으로 1999년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 당시 동료, 후배 등에게 야유를 받은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한 번쯤 다 들어본 작품들이죠.
그렇죠. 네.
되게 유명한.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철학관이 등장해요.
철학관?
철학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는 철학관이 아니라 이 작품의 철학관. 전부는 철학관 말고. 그 중간에 셜리가 플라톤의 이데아논을 읽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품을 하나 이야기할 건데요. 나르님이 한번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딱딱한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여자는 벽 쪽을 바라보고 누워있고 한 남자는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네요.
이 장면이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셜리 혼자서 저 침대 위에 놓여있는 책을 읽고 있다가 저 이 남자가 셜리의 연인이에요. 셜리 연인인 스테판인데 스테판이 들어오자 셜리는 이렇게 자는 척을 하고 그리고 그 스테판이 저 책을 다시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셜리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동굴의 비유라는 그 한 소절을 읽는데요. 이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어릴 때 동굴에 갇혀 살아온 죄수들이 있다. 팔다리가 묶여 움직이지 못했고 머리도 고정돼 벽만 봐야 했다. 그들 뒤로는 거대한 횃불이 있다. 그들과 불길 사이로 통로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길로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모형을 들고 나타난다. 동굴벽에서 그 그림자가 비치면은 죄수들이 놀라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모형을 든 사람이 말을 하면 소리가 물려 마치 그림자가 말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죄수들은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비록 이미지의 그림자만 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다. 이거를 셜리가 이 구절을 읽고 읽고 돌아놓고서는 자기 연인이 들어와 뒷부분에 태양의 알레고리라는 부분을 읽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만약 사슬에서 풀려나 벽에서 돌아선다면 횃불이 눈에 멀 것이다. 실물은 그림자보다 리얼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 앞에서 서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은 그림자 같은 어두운 형상뿐 조금씩 밝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태양을 보게 된다.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계절과 해가 바뀌는 원인이 되고 보이는 만물을 주관하느님. 그간 동굴에서 봤던 그 모든 것이 그분이 태양이었다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약간 그림자적인 존재만을 보다가 그거에서 벗어나서 실제 세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영화의 어떤 철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이 그림이 이 영화 자체가 그림을 실제로 영화 작품에서 옮겨놓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가 그냥 우리가 호퍼의 그림 보면 우리는 이미지로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호퍼의 세계 그림자를 통하고 그 실존하는 공간과 사람 그러니까 저 그런 이미지를 실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화는.
그렇죠.
그런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어려워.
호퍼의 그림을 차용해서 만든 영화이니까
네.
그런 어떤 메시지가 또 그 주인공이 읽는 한 문구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철학관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이데아에 대해서 이 호퍼의 그림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무슨 저도 이거 뭐야? 그래서 무슨 일이 대충 그냥
되게 암시적인 내용
암시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 봐야겠네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은 그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작품들을 한번 쭉 보고 영화를 보는 게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게 아니면 좀 영화가 지겨울 테니까 많이. 그리고 그 이 영화를 보면 처음과 끝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나라님이 그 작품을 보고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어떤 기차 같은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 안에 의자가 좌우로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의자에 사람들 네 명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 한 여자는 파란 옷을 입은 여자가 책을 보고 있고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그 파란 옷을 입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 그 책을 읽고 있는 여자가 셜리예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맨 첫 장면에 나오고 저 맨 뒷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그 셜리가 읽고 있는 책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책이에요. 에밀리 디킨슨의 책인데 이 작가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말년에는 폐쇄적인 운동 생활을 했던 작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책을 읽는 장면을 선택을 한 거는 그 에드워드 호퍼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독감을 표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책을 읽는 장면 통해서 정말 고독했던 작가의 책을 셜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호퍼의 그림 배경 안에서
정말 고독 모든 것이 고독인 고독스러운 그림에 고독스러운 글에
고독이 묻어나
그런 작품이네요.
가끔 되게 센티멘탈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딱 좋겠네요.
엄청나게 우울해지고 싶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이고요. 기존 영화와는 다르게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작품의 의미를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그 재현을 실제로 해보려고 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따뜻하게 빛은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빛이라는 게 그 약간 작가한테서는 어둡고 우울하고 외로운 배경이지만은 저 빛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 있는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라던가 희망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직선적이라 그냥 구도나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한데 분위기 자체는 좀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작품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넬님이 엘리아 카잔 감독의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꼭 네. 보는 걸로 하고 또 아, 네. 새로 오신
계속 조금만 있어가지고 오늘 네.
새로 오신 작가분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네. 원래 듣던 방송인데 와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역시 작가분이시네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다음 이제 방송부터는 저도 준비를 해서 코너를 하나 해서 여러분께 작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또 블로그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blog.naver.com/lbcart로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방송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52화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Thank you.